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의회에 제출한 공식 보고서에서 북한이 영변 이외에 추가 비밀 핵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주 의회에 제출한 군축 비확산 조약 이행 연례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에 추가 미신고 핵시설이 존재한다는 분명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이 영변에 건설 중인 실험용 경수로에 주목하며 만일 성공적으로 완공되고 운영에 들어간다면 북한에 상대적으로 적은 전기 발전량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이 핵무기 제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 기술을 보유하는 데 정당성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와 함께 북한이 지난 2013년 영변 5메가와트급 흑연 감속로를 재가동함으로써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 과정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북한 외교 당국자가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피해자 제조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비공식 접촉을 가졌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비공식 협의는 이하라 주니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중국의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회담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일본 측은 이번 협의에서 북한의 납북자 제조사 종료 시점인 7월이 곧 다가오고 있는 만큼 북한 측의 조사 내용에 신속한 보고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 일본 경찰이 북한산 송이버섯 불법 수입 사건과 관련해 허종만 제1번 조선인 총연합회 의장의 자택을 수색한 것에 반발해 정부 간 대화가 불가능해졌다고 일본 측에 통지했었습니다. 이번 비공식 협의는 북한의 이러한 통지 이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북한이 물밑으로 대일 교섭 창구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한국에서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환자가 하루 사이 14명으로 늘어 7일 현재 모두 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도 1명 늘어 모두 5명이 됐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지난 5일 숨진 환자는 사망 후 하루가 지나서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에서 메르스 감염 환자가 사망한 뒤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와 함께 보건당국에 의해 자택 혹은 시설에 격리된 사람의 수도 2,000명을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감염 의심자는 1,3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95%가량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는 만큼 환자들이 더 나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양쯔강 유람선 침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규모가 어제 현재 사망 431명에 실종 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승객 456명 가운데 생존자 14명을 제외한 442명 전원이 희생된 겁니다. 사고 현장에서 구조와 수색 작업을 지휘해온 마카이 국무원 부총리는 인양된 선박 내부에 대한 최후 수색에서도 추가 생존자가 발견되지 않아 희생자 가족들을 찾아 위로했습니다. 마 부총리는 희생자를 애도하고 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 사고 처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구조와 수색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사고 현장 접근을 통제해 가족들로부터 강한 불만을 샀습니다. 이라크군이 7일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로부터 석유 요충지 바이지를 재탈환했습니다. 이라크 군 당국은 정부군이 바이지의 중심부를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군은 지난해 바이지를 탈환한 뒤에 ISIL에 다시 빼앗겼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군이 이끄는 전투기들이 6일 밤 이라크 북부 바지와 신자르, 마크무르 등에 11차례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전투기들은 시리아에서도 코바니와 ISIL의 근거지인 라카를 11차례 공습했습니다. 한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8일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에서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와 별도로 만나 ISIL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세계뉴스 김연호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은 핵 문제가 협상을 통해 해결될 때까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억지와 압박, 외교를 동시에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남북한이 추진했던 6.15 공동행사가 무산됐습니다. 한국군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have to apply the right mix of deterrence, of pressure.
오늘은 미국의 대북 정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미 국무부의 대니엘 러셀 차관보의 발언을 들어보셨는데요. 북한을 다루는데 군사적 억지와 압박, 외교를 적절히 섞어야 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자, 발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해 주실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대니엘 러셀, 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입니다. 차관보가 지난 3일에 워싱턴의 민간단체죠.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그 연설을 통해서 그 밝힌 내용인데요. 그 러셀 차관보는 미국 국무부에서 대북 정책을 실무적으로 관장하는 사령탑입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그 미국의 대북 정책을 그 집행하는 최일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미국의 대북 정책이 지금 어떤 상태에 와 있는가,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진전 상황이 어떤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그런 연설 내용인데요. 그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러셀 차관보는 북한을 다루기 위해서는 억지력과 압박, 외교를 적절히 섞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현재에서는 압박 그리고 제재, 이것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의 핵심이라고 하는 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네.
이 러셀 차관보가 현재 상황이 어떠냐라고 하는 걸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6자회담 결의를 합의를 깨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현재 상황에 맞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 이런 건데요. 이 북한이 기존의 합의를 깨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압박과 제재, 여기에 강조점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물론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 또 북한 측과의 외교의 문도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최근에 북한에 대한 미국의 주요 동향을 보면은 주로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는 것이 두드러집니다. 지난달에 한국을 방문했던 존 케리 국무장관도 사실 제재와 압박 쪽에 북한에 네. 대해서 거기에 강조점을 두지 않았습니까?
네.
이처럼 북한이 대화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재와 압박 쪽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서 북한은 외무상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의 중단의 책임이 미국 측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이 러셀 차관보의 발언이 여기에 대한 대응 내지는 답변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30일이죠. 그 외무성 담화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지난 1월에 미한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북한도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며 대화를 제안했지만 미국이를 거부했다 이렇게 하면서 미국을 상당히 격렬하게 비난을 했는데요. 러셀 차관보는 이번 세미나에서 그 담화 내용을 뭐 직접 거론한 건 않았지만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북한 외무성의 담화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그 미국의 입장을 설명한 거, 또 내용적으로 또 북한 핵 문제를 대한 미국의 정책을 설명했던 거, 이런 것을 미뤄볼 때 일종의 그 대응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 러셀 차관보 외에도 마크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 그리고 국무부 대변인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아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핵심 내용들은 어떤 것입니까?
예,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러셀 차관보가 말했던 것처럼 북한에 대한 압박 그리고 제재, 여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비핵화, 인권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리포트 주한 대사도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지금 남북대화와 육자회담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 이것을 지적하면서 이 한반도에서 첨단 군사력을 배치할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또 그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라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다시 러셀 차관보의 발언을 살펴보면요, 러셀 차관보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평양 지도부가 협상을 통한 핵 문제 해결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깨닫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네, 러셀 차관보의 그 같은 발언은 말 그대로 그 일종의 그 미국의 그 대북 전략의 그 목표를 얘기를 한 건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서 그 미국의 전략이 그 주로 그 대북 압박과 제재 쪽에 그 강조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러셀 차관보가 얘기한 건 그렇다고 해서 압박을 지금 강조하고 있지만 압박을 위해서 압박, 즉 북한을 벌을 주고 처벌을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북한을 압박했다고 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북한을 그 육자회담이든 또는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 무슨 북한을 처벌하고 겁을 주고 위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동안의 그 경과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미국은 아시다시피 그 육자회담을 통해서 핵 문제를 해결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과 그 외교 관계도 수립하고 경제적 지원도 하고 또 북한에 대해서 안전보장을 하겠다, 이런 그 맥락 아래 육자회담을 진행해 왔는데요. 북한이 그 육자회담 합의서 내용을 어기고 핵실험을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협상이 깨지고 미북 간의 신뢰가 없어지고 또 그 뒤로도 북한은 계속 그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미국은 이런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북한이 핵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압박을 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압박을 위한 압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북한을 핵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한국의 전직 그 대북 관계 담당했던 그 관리도 북한에 대한 그 압박을 북한이 그야말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만큼 강하게 압박을 하고, 하려면 그렇게 강하게 하고, 그 대신 북한이 수용을 또 할 때는 그야말로 듬뿍 거기에 대한 그 보상을 해주는 그런 그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런 제안을 한 것도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은. 자, 이 러셀 차관보가 육자회담 재개 조건도 다시 한번 밝혔다죠?
예, 사실 러셀 차관보가 육자회담 재개 조건을 밝힌 건 아닙니다. 이 북한하고 비핵화를 하기 위한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어떤 점들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9.19 공동성명을 비롯한 비핵화 약속 이런 것들을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과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그동안 그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과 관련해서 줄곧 강조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북한이 실질적으로 비핵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핵화를 달성하고서는 그 6자회담에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비핵화를 하겠다는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의지 정도는 보여주고 그래야 회담이 재개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관련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북한이 어떤 조치들을 통해서 그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지적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핵실험 이러고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거를 유예한다는 그런 공식적인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영변에서 축출했던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관들을 다시 불러들인다. 그리고 그 9.19 공동성명 그러니까 핵포기를 약속했던 것이죠. 이것을 이행할 의사가 있다라는 정도는 밝혀줘야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왜? 6자회담이라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목표고 또 그것을 위한 조건들을 다루는 것인데 북한이 아예 비핵화에 의사가 없다라고 하면 대화는 못하라 하느냐.
네.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라는 맥락에서 이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조건들을 북한이 사전에 의지로서 밝힐 것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또 공표하고 있는 정책이 핵과 경제 병진 노선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다 성공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는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데요. 러실 차관보는 역시 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러실 차관보의 발언은 어디에서 근거가 나온 것인가요?
네, 러실 차관보는 이날 세미나에서 북한의 지도부가 북한을 국제사회가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경제 지원을 제공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으며 협상을 통한 핵 문제 해결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추진하는 핵 경제 병진 노선이 실패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러셀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그 근거를 밝히진 않았는데요. 그동안에 나온 미 정부나 또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요. 북한이 경제가 살리려면은 지금 상태로는 안 되고 외부에서의 자금, 돈, 또 기술, 또 새로운 경영 방식 이런 것이 도입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처럼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가동이 되고 또 중국도 북한을 등을 돌린 상태에서 상당히 이런 경제 발전이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진정 경제를 살리고 싶으면 핵을 포기하는 6자 회담에 나와라 이런 뜻에서 이런 그런 말을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주말 시사 프로 뉴스 포커스 첫 순서로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앞서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도 이번 주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리퍼트 대사 발언 내용도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예,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요. 리퍼트 대사의 그 연설의 그 핵심은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또 한반도에서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최첨단 군사력이 필요하다 이런 네. 점을 지적을 했고요. 또 북한이 남북 대화 그리고 6자회담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 북한이 외교적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의 결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키도록 압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미국과 한국의 동맹이 굳건하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요. 또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강력히 지지한다 이런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이 리퍼트 대사가 발언 중에 이 그동안에 참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죠.
네, 리퍼트 대사는 그 4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 헌정의 초청 강연에서 그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요. 그 사드 문제를 뭐 직접 언급한 건 아닙니다만은 네. 리퍼트 대사는 북한 위협에 그 앞서 나가기 위해서 최첨단 군사 능력을 한반도에 배치하고 도입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에 맞선 그 첨단 군사력의 배치 사례로 최근 그 탄도미사일 요격용 미사일을 미국의 그 알래스카 기지로 옮기고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춘 해군 함정을 이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한 두 나라 군은 어느 때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 군사 능력도 향상됐다며 이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미국 대사로서 한국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대해서도 물론 언급을 했겠죠?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4일 워싱턴에 도착하고요. 정상회담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16일 날 갖기로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이 방문에 대해서 리퍼트 대사는 이 두 지도자가 인간적으로 친분을 재확인하고 또 동맹관계의 새로운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이 아주 성공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사실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그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주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 측의 그 초청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갖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그 실무 공식 방문인데요.
네.
관련해서 그 특별히 의제와 관련해서 이 북한에 대한 말하자면 공동의 공조 체제 강화 그리고 또 동맹 강화 이런 상당히 좀 그동안 여러 차례 양국 정상이 확인했던 그런 부분 외에 좀 더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고요. 그중에 하나가 그 사드 고고도 네. 미사일 방어 체계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 박근혜 대통령이 편하게 정상회담에 임해서 이걸 논의하기가 그렇게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 좀 불편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 사이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 접근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워싱턴의 그 유명한 그 민간 연구소인데요.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입니다. 영문으로는 CSIS라고 그러는데
네.
워싱턴에 있는 이 연구소에서 지난 3일 그 한반도 관련해서 그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북한의 도전과 한반도의 미래 이런 제목인데요. 그 미국과 한국의 전직 고위 관료들이 나와서 토론을 벌였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그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새로운 그 대북 접근 방식을 주문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한마디로 현 상태에서는 북한을 핵협상으로 끌어내기 어렵고 또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한두 가지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그 스티븐 보즈워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 문제 해결이 매우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많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좀 선의를 쓰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좀 그러니까 이대로 방치해둘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들도 했고요.
네.
지난 1994년이죠. 그 미북 제네바 핵합의를 이끌어낸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그 차관보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그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를 알아보기 위한 탐색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또 부시 행정부에서 그 대북 협상을 맡았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현재로서는 그 북한이 협상에 나설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 광범위한 형태의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들 관리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내놓았는데 오바마 행정부가 그러면 뭔가 새로운 대북 접근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은 있겠습니까?
대체로 그 새로운 접근 방식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쪽이 많습니다.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그 1년 반 남짓 남은 상태고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그 국제적으로 대외 문제에 있어서나 국내적으로나 사실 현안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챙겨야 될 네. 국내 현안들이 산적하죠. 그리고 현재 그 오바마 행정부는 중동 지역 특히 그 순위파 이슬람 무장반군 ISIL의 그 세력 확장에 대처하는 문제 이라크 네. 아프가니스탄 이런 문제들 리비아 문제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그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요. 그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모색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고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현재 그 진행 중인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이것이 그 미국의 뜻대로 타결된다면은 나머지 남은 하나 남은 핵 개발 국가죠. 북한을 상대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볼 가능성이 없지 않다. 라고 하는 그런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 또 미국의 정치 상황을 살펴보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점점 이제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 그 북핵 문제에 얼마나 집중을 할 것인지 이 집권당이든 또 반대당이든 그런 것도 참 좀 의심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주말 시사 프로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관함 해배가 모여 진행하는 통일 행사는 명실공히 전민족적인 통일 회합, 민족 단합의 대축전으로 되어야 하며 순수한 예술 체육 문화 교류의 공간으로 될 수는 없다.
네, 금방 북한에서 나오는 방송이구나라고 이렇게 짐작이 가실 수 있겠는데요. 6.15 선언 공동행사 북측 준비위원회 대변인의 목소리를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 6.15 기념행사가 무산된 겁니까?
예, 사실 그 올해는 조금 다른 기류가 형성된 적이 있습니다. 이 6.15 기념행사는 지난 2008년부터 남북한이 공동으로 열지 못해왔습니다.
네.
그전에는 공동행사가 열렸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 정부 들어서는 북한과 남한의 그 갈등이 상당히 심해지면서 남북관계도 여의치가 않았고요. 그런
네.
맥락에서 6.15 공동행사 그러니까 이 지난 2000년에 김대중 당시 한국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그 정상회담 합의를
네.
기념하기 위한 그런 그 행사 아닙니까?
네.
이것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열려오질 못했는데 올해는 한국 정부가 이 민간단체들의 사전 접촉 6.15 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이것을 승인을 했고요. 그래서 베이징에서 한 차례 열렸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것이 그 장소 문제 그리고 또 그 행사의 성격 문제를 놓고 양측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바람에 계속 줄다리기를 하던 끝에 이 북한이 그 한국 측에 그 서신을 보내서 올해 남북 행사도 서로 별도로 추진하자 별도의 장소에서 이런 통보를 끝으로 사실 더 이상의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무산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남측과 북측의 민간단체의 그 6.15 공동행사 사전 접촉 베이징이 아니라 선양 중국 선양에서 열렸죠.
네. 한국식 발음으로 하면 희망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네. 그런데 한국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한국은 한마디로 하면 좀 안타깝다 이런 입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그 한국은 5.24 조치에 따라서 그 남북 그 민간 교류 또 인적 교류 왕래 이런 것을 금지시켜 왔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그 광복 7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북 간의 그 민족 동질감을 확대하기 위해서 5.24 조치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그 한국 정부가 그 6.15 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남북 그 사전 접촉을 승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선양에서 그 접촉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그 광복 70주년 공동행사 또 6.15 공동행사를 남북이 공동으로 치렀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고요. 또 북한도 이거에 응해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좀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기대와 그 전망이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들으신 대로 북한이 갑자기 그 사전 접촉에 응하지 않고 이것을 그 그 한국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아서 공동 행사를 그 무산시키는 그런 그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통일부는 상당히 안타깝다 이런 그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국통일부의 그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그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는 6.15 공동행사가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지 않고 또 민족 동질성 회복과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민간교류는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에서 앞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다 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렇게 하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자, 올해 이 6.15 그 공동 행사 그다음에 또 광복 70주년 공동 행사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연초에. 그런데 이제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 이 8.15 행사는 그러면 가능성이 좀 있나요?
사실 이번에 6.15 공동행사 논의는 그것뿐만 아니라 8.15 공동행사까지 같이 합쳐서 네. 양측이 논의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8.15도 올해 그 분단 70주년이지만 또 해방 70주년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큰 행사이기 때문에 6.15와 8.15 공동행사를 같이 엮어서 남측과 북측의 민간단체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8.15 문제에 대해서는 6.15보다 더 민감했습니다.
네.
이 8.15는 특히 그 장소 문제, 그걸 네. 서울에서 하냐 평양에서 하느냐를 놓고 상당히 그 신경전이 벌어졌는데요.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급기야는 한국은 그럼 북한 측의 주장대로 평양에서 하자라는 입장을 갖고 이것을 북한에다 통보한다는 그런 입장까지 최종적으로는 정했지만
네.
이 북한 측과 결국 더 이상의 추가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그 논의 자체를 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그 남북의 그 관계 그 긴장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8.15도 현 시점에서는 기대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그런 분석입니다.
네. 또 한 가지 좀 암울한 소식이 이제 지난 4일에 몽골에서 열린 국제철도협력기구 총회 여기서 이제 한국의 정회원 가입이 반대됐습니다. 북한이 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성사가 되지 못했는데 한국 측으로서는 상당히 그 철도가 그렇게 연결이 되면 큰 그 혜택이 있을 것이다, 이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 내용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회의였고 왜 북한이 반대하면 한국이 가입이 안 되는 것인지.
네, 이것은 그 국제철도협력기구인데요. 그 영어로는 OSJ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지난 4일 몽골의 수도죠. 울란바토르에서 국제철도협력기구 회의가 열렸는데요. 한국이 여기에 그 가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도 그 시베리아 철도 연결 이런 사업에 그 관심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요. 여기에 가입을 하고 싶다 그래갖고 요청을 했는데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가입이 거부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OSJD 이 기구는 그 일종의 그 철도협력기구인데요. 중국, 북한, 러시아 이런 동유럽과 그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가입해 있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새로운 회원이 가입을 하려면은 그 만장일치가 돼야 되는데 북한이 반대를 해서 그 가입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것은 사실 한국이 가입하면은 결과적으로 북한도 좋고 뭐 그런 건데
그렇겠죠.
이것이 그 무산된 걸 보면 역시 그 남북한 간의 그 최근에 한 냉랭한 교착 상태에 있는 그런 기류를 반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남북 관계가 도대체 나아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7월 달도 굉장히 지켜봐야 될 상황인데요. 6월 달에는 서울에 그 유엔의 북한 인권 사무소 현장 사무소가 설치됩니다.
네.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톤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 간에는 역시 또 상당한 갈등이 6월 달에 예상되고요.
네.
이 8월에는 그 을지 훈련이 실시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8월 달에도 또다시 상당한 긴장 상태가 계속될 텐데요. 7월에 어떤 상황들이 전개될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북한은 최근에 외무성 대변인 또는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의 담화 등을 통해서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그 한국 당국이 그 6.15 선언이라든지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이런 것들을 이행할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 네. 하고 또 그 한미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해서도 중단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처럼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 상황이 어려울 때는 그 중국이 좀 어떤 역할을 기대해 주기를 상당히 예, 지금까지는 바래 왔었는데 또 그 전문가들이 분석을 보면 그 북한의 3차 핵실험 그리고 이 장성택 처형 이런 이후에 이제 관계가 되게 나빠지면서 이제는 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좀 영향력을 발휘할 그런 상황이 아니다. 두 양쪽의 관계가 나빠지는 바람에 그런 분석도 있고 그래서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뉴스 포커스 남북한 6.15 공동행사 무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조금 색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무슨 무기를 개발했다. 주로 이제 그런 내용이 많았는데 한국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까지 직접 미사일 발사 장면을 지켜봤다고 하고요. 큰 뉴스가 됐는데 자, 이 내용 좀 알아봐 보겠습니다. 미사일 이름이 현무 2B인데 사정거리나 성능이 발표가 됐죠? 어떤 내용인가요?
아닙니다. 사정거리나 성능 이런 것들은 발표된 건 아닙니다.
네.
다만 그 비공식으로 이 한국 국방부 당국자의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 한국의 그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그 신무기 그 시험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참관한 것은 군 통수권자, 한국의 군 통수권자로는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 정부 당국의 노력에 대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안이고요. 이 박근혜 대통령은 이 신형 그 무기 테스트 현장에서요. 연구소의 연구원들과 점심도 같이 하면서 이 국가 안보에 대한 그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군사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번에 그 탄도 미사일의 성능과 관련해서는 비공식적으로 사거리가 최소한 500킬로에 달할 것이다. 라는 그런 그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500킬로라면은 사실 한국에서는 북한 전역을 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태안을 중심으로 해서 500킬로라고 하면은 북한의 함경 북도 저 끝 일부를 제외하면 거의 다가 그 사정거리 안에 이제 들어오는 셈인데.
물론이죠. 그러나 네. 그 태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성능 시험이 발사됐던 거고요.
네.
이 탄도 미사일은 이제 그 한국 육군의 미사일 사령부 예하 기지에 배치될 것이니까요. 네. 더 근접한
그 비무장지대에서 또
그쪽에
배치가 될 수
그럴
있겠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사실상 북한 전역을 가격할 수 있는 그런 신형 탄도 미사일이 되는 것입니다.
네. 나아가서 한국은 이제 뭐 사정거리가 800km까지 되는 것도 연구 중이다. 뭐 일본은 좀 그 연구가 성공을 하고 있다. 뭐 그런 보도도 들리긴 합니다만은 이것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이 이제 개발을 한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계속 그 육자회담을 파기하고 그 핵과 미사일 이런 것을 개발해 왔고요. 최근에는 또 잠수함에서 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그 실험을 하기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런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국군은 그 킬체인이라고 그러는데요. 킬체인은 그 북한의 핵과 미사일기를 탐지하고 또 추적하고 격파하는 굉장히 그 최첨단 그 전력입니다. 이 전력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현무2 이 그 미사일이죠. 이 미사일도 그 한국군이 그 개발하는 킬체인의 그 핵심 전력인데요. 킬체인은 한국군이 오는 2023년까지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건데요. 북한의 그 이동식 탄도미사일을 타격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한국의 그동안의 그 미사일 개발은 이제 미국이 이 자제를 요청을 했고 그 또 나름대로 좀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게 성사가 되지 못하고 그러다 이제 개발이 점차 이렇게 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양측의 합의를 한 데 따라서 이제 사거리가 늘어나고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 북한과 한국이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미사일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기 증강, 군비 경쟁이 계속되면 한반도 평화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뭐 그런 또 걱정도 됩니다.
아, 그런 지적들도 없지 않습니다. 아, 사실 그 신무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창과 방패의 역할입니다. 말하자면 창이 새로운 창이 나오면 거기에 맞서서 상대는 또 더 좋은 그 방패를 개발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것을 또 대비해서 더 새로운 창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말하자면 새로운 무기 개발은 그것이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보다는 상대가 또 더더욱 여기에 맞선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하도록 또는 구매하도록 그렇게 촉발하는 것이 상당히 자연적인 현상 아닙니까? 국제사회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그 새로운 무기체계라든지 군사적인 대결은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 국제 그 정치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말하자면 대화고 외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체계를 증강하는 것으로는 끊임없는 경쟁을 불러올 수는 있어도 이것이 궁극적인 평화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런 문제는 뭐 비록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뭐 세계 어느 지역에서든지 그런 그 현상이 일어나고는 있는데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일본이 또 이제 또 정책을 바꾸면서 더 군비를 강화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미국이 최근 일본에 대해서 17억 달러 상당의 무기 판매를 승인을 했는데요. 자, 이 얘기도 좀 궁금합니다. 일본이 이렇게 무기를 강화, 군비를 강화, 강력히 하는 그런 이유. 북한을 주로 겨냥한 것이 많습니까?
그렇게 봐야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최근에 그 미국 국방부산에 국방안보협력국이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 기관이 그 밝힌 내용입니다. 그것은 그 일본이 그 최신의 그 조기 경보기인 E2D 호크아이와 또 각종 그 지원 장비 이런 것을 그 구입을 했는데요. 그 금액이 그 약 17억 달러고요. 이것은 그 일본 자위대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일본은 아시겠지만 여러 그 정찰 위성도 그 발사해서 그 감시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역시 일본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역시 그 북한 때문이 아니냐. 북한이 그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도 일본의 그 자위 차원에서 이런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과 외교를 동시에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소식, 그리고 6.15 공동행사가 무산됐다는 내용, 그리고 한국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한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칩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지금은 영리 사업을 여행사 하고요. 지금은 비영리 사업은 마을 공동체 활동.
여행사면 어떤 여행사? 어떤
일반 여행업 그 관광 등록 다 하고 일반 여행업 뭐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뭐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다 하는 거죠.
서울 강동구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팔북자 이서연 씨는 마을 공동체도 이끌어가고 있는. 마을직입니다.
여기 처음에 와서는 그런 걸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죠. 다만 이제 가정 행복하게 이루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생각과는 다르게 살아가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또 통일도 너무 막연하고
한국에 정착한 지는 이제 11년째
근데 그때는 탈북자라고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떳떳하게 얘기를 하고 이제 통일을 하는데 동참을 해주세요라고 제가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사업가로 가정을 꾸린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기도 바쁜 이사연 씨가 동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사업을 꾸리게 된 것은 자신이 탈북자라는 것을 밝히고 난 뒤부터입니다.
통일에 대한 것들이 남의 일 얘기처럼 하는 게 답답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 공동체에 대한 거를 딱 들으니까 아, 이거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그런 생각에 이제 제가 이제 넣었더니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아가는 한 동네 사람들과 통일 이야기를 나누고 중국에 자녀를 둔 탈북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학교를 세우는 것이 이서연 씨가 일구어가는 내일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수익사업을 하는 이유가 일단은 저희 인적 자원, 인적 그런 그 네트워크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하고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중국에 있는 탈북자 2세들을 위한 학교를 만드는 게 같고
한국에서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탈북사업가 이서연 씨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11년 됐죠? 2004년도에 왔으니까.
11년?
네.
지난 뭐 10년, 11년 이렇게 돌아보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지금은 제일 첫 번째는 항상 저는 가족이에요. 엄마 됐고 그리고 밖에서는 이제 그 떳떳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변한 것 같아요.
한국 생활 11년 동안 스스로에게 떳떳해진 것이 가장 큰 변화라는 이서연 씨.
처음에는 그렇던 뭐 경제적인 그런 거나 문화 적응 때문에 이제 탈북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흔하진 않았어요. 심지어 제가 이제 막 그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저희 그 거래처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세요? 고향이?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 이제 경상도 저희가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할 때 가끔씩 경상도에서 왔냐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핑계로 경상도에서 왔다고 아니면 경상도 발토가 아닌데 라고 하시면 중국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때로는 경상도 사람으로 때로는 중국에서 온 조선족으로 남다른 억양 때문에 사람들의 질문을 많이 받았다는 이서연 씨. 하지만 탈북자라고 말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질까 봐 고향을 꽁꽁 숨기고 살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뭐 집에서는 엄마, 밖에서는 뭐라 그러나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네 그런 사람으로 하는 게 지금 그리고 떳떳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통일의 사람들을 주위 사람들을 동참을 시키는데 제가 이제 나서고 있다는 게 제일 이제 변화된 저인 것 같아. 이전에는 그냥 돈 때문에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사실 이제 받은 게 많이 있잖아요 한국에 와서 받은 게 많은 것만큼 또 그리고 뭐 저희가 무슨 뭐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크게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가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때 고향 함경북도 어랑을 떠났습니다. 중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딸을 낳았지만 도망치듯 중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뭐라 그러나 막 이렇게 상상이나 이런 거는 별로 안 했었거든요. 저희 시합 거기 중국의 시아버님이 안전 때문에 계속 이제 보내겠다고 이제 찾으시다가 루트를 찾아가지고 보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만 저희 안전 때문에 꼭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왔기 때문에 진짜 거기 가면 열심히 살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왔죠.
숨어 살고 쫓겨 다니기가 익숙해져 버린 이서연 씨는 안전한 신분을 갖게 된 한국에서도 당당하게 나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냥 다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구나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왔죠.
신분도 가질 수 있고.
네. 떳떳하고 네. 막 이런. 근데 또 그게 아니잖아요. 오면 그러니까 그때는 막 오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막 꿈만 가득 이렇게 왔는데 살다 보니까는 틀리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예, 처음에는 진짜 막 일주일에 만 원만 쓰고 일주일에 생활비가 만 원이었어요. 그러면서 막 일하러 다니고 애들 때문에 매일 통화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몸은 한국에 있지만 마음은 늘 엄마를 찾고 있을 어린 딸이 있던 중국에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주는 정착금과 생활지원금 대부분은 피부치를 떼놓고 자유를 찾았던 엄마의 죄스러운 마음을 대신했고 가진 돈 거의 모두를 중국으로 보내고 이서연 씨는 하루하루 근근히 끼니를 때우며 살았습니다.
라면! 라면으로 먹고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될지 저희가 이제 모르잖아요. 사실 이제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는데 그때 저희 하나원 교육은 거의 뭐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좋은 것만 보여주는 그런 데였어요. 나와서 가끔씩 형사가 전화가 오고 이게 끝이었어요. 물론 이제 뭐 어차피 성인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놈 하나센터나 각 상담사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수시로 연락을 하고 전화를 하고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시거든요.
도움도 청할
그때는
수 있고.
안 그랬어요. 저희 형사님이 가끔씩 전화를 하고 뭐 이 정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정착하려면 기술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기술이 있어야 취직을 할 수 있고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다니 밥 먹고 자는 시간을 빼고는 하루 종일 자격증 따는 공부에 매진을 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하려고 대학교를 가야 되나 막 이제 갈등을 하다가 나이가 그때 30대 초반이었으니까 대학교를 가는 거는 그때는 이제 그게 신경을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기술직을 하나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원을 되게 많이 다녔어요. 그때 요리 학원도 다녔고 의료 디자인도 다녔고 세무회계도 다녔고 그 다음에 뭐지? 실내 디자인도 다니고 인테리어 그러니까 되게 많이 다니면서 이제 하다가 세무회계 쪽이 제가 적성이 맞았던 거예요. 네.
컴퓨터는 고향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만져본 적이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아, 근데 그때는 공부를 진짜 했기, 저희가 하루 8시간 했어요. 8시간씩 일주일 내내 한다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자격증이 나오는 거는 당연히 내가 공부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래가지고 와 내가 열심히 했구나 막 이러면서 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판을 찾기로 시간이 걸리는 초짜 학생 서연 씨에게는 당연히 쉽지 않은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격증은 무슨 일이 있어도 따내야 하는 한국 생활의 필수품이었고 또 그 공부와는 별도로 한국의 초등학생들이 배운다는 컴퓨터 문서 만드는 기초 과정도 따로 들어야 했습니다.
네, 저희 그 세무회계인데 오후에는 한글, 뭐 엑셀 이런 프로도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을 받으면서 저는 컴퓨터를 처음 와서 한국에 와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웃겼어요. 오후에 막 한글 엑셀 프로그램을 배우는데 너무 모르니까 제가 막 이제 엉뚱한 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킥킥대고 막 이랬었거든요. 예, 네, 상관없죠. 저 혼자였었어요. 거기는 한국 그 한국 사람들만 다 오는 데고 저는 이제 인터넷 찾아가지고 신청해서 들어간 데라. 근데 그건 상관없죠. 제가 이제 궁금하니까 알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회계 자격증 그때 3개 정도 따고 뭐 한글 엑셀은 그냥 덤으로 배운 거죠. 그게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우여곡절 끝에 자격증을 따고 한 세무회계사 사무실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120이었어요. 네, 120 떼고 보니까 식비 플러스 10만 원 있었고 4대 보험 띄고 하면 한 110 얼마?
큰 돈은 아니었지만 혼자 살기에는 부족하지 않았던 월급. 하지만 서연 씨에게는 항상 중국에 있는 딸이 먼저였고 월급의 일부분은 항상 딸을 위한 몫으로 잘라두었습니다.
거기 생활비 저희 처음에는 그때 30만 원씩 보냈거든요. 30만 원 보냈는데 그게 이제 사실 보내 저 같은 경우에는 안 보내도 되는데 제가 같이 못 될 거 있는 죄책감에 보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엄마들도 그럼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도착한 뒤로 서연 씨는 늘 중국에 두고 온 딸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었습니다.
그런 죄책감을 항상 가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자녀들 문제가 참 정착하는 데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제가 또, 예, 또 정부에다 얘기를 하고 했는데도 안 바뀌더라고.
북한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중국에서 낳은 아이는 한국 정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무심했던 답변.
내가 라면을 먹더라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지금 자녀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어떤 루트가 잘 돼 있고 정부에서 뭐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지만 엄마들 실제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사실 그거거든요.
하지만 백방으로 방법을 찾고 있었던 이서연 씨는 어찌어찌하여 딸의 이름을 자신의 호적에 올릴 수 있었고 신분을 만들어 중국에서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 딸은 언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딸이 8살 때 데리고 왔으니까 2008년도? 제 2000년생이거든요. 지금 저희 딸내미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여기서 호적을 출생신고를 하고 호적을 하면 전부 뒷자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권은 발급 가능했고 비자까지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올고 있었던 거죠. 지금은 뒷번호가 안 나와요. 저희가 만약에 오면 혼자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오면 가족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가족이 아무도 없는데 진짜 그 혈육이 하나거든요. 자식은. 그러니까 거기다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기도 힘겨웠던 이서연 씨가 주위의 탈북자들을 둘러보게 됐던 것이 바로 딸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오면서부터였습니다.
제가 그때 한 6년 정도 일하고 탈북장과는 그때는 계속 일만 하고 가정생활만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탈북자 단체에 한번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서연 씨와 똑같은 마음으로 혈육을 그리며 살고 있는 탈북 여성들의 아픔이 남의 일처럼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20대 초반 빼고 20대 이상 중반 이상 되는 여자들 물어보면 다 마음에 옹거리가 있어요. 그분들이 다 중국의 애기들이 있는 거예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함경북도 어랑이 고향인 탈북사업가 이서연 씨의 이야기 다음 주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와 라디오 무대, 역사 속 오늘,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 차례로 방송됩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연락 주십시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에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메시지를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언제나 전화하실 수 있는 미국의 소리 방송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